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깊은 산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큰 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위험에 빠지자 한 친구가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몸이 좀 둔해서 그런지 나무를 잘탈줄 몰랐습니다. 도망을 쳐보려고 했지만은 곰하고는 도저히 경주 상대가 될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땅에 넙죽 엎드려 죽은 척 하였습니다. 곰이 다가와서 이리저리 집적거리는데도 그저 죽은 척만 하고 제대로 숨도 쉬지 않았답니다.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곰이 아무리 집적거려 보아도 이 사람이 꼼짝도 안 하니까 아마 정말 죽었나 보다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은 시체는 먹지 않겠다 생각했는지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나무 위로 도망가서 있던 이 친구가 곰이 멀리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내려와서는 죽은 척 하였던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이 사람아, 아까 보니까 곰이 자네한테 귓속말로 뭐라 뭐라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러던? 하고 물었더니 친구는 그 친구를 한번 힐끗 보더니 갑자기 귀를 잡아다가 자기 입에다 갖다 댕겨대 하는 말이, 귓속말은 이렇게 귀를 잡아당겨서 하는 거래. 그리고 위험할 때저 혼자서 어리 없이 도망가는 친구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여러분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부부와의 관계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곤혹스러워서 가능하면 내가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만나면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만나면 이유도 없이 그저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저렇게 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좀더 친절하고 유쾌하게 나를 대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똑같은, 이와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나는 남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반가운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남에게 기분 나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윌리엄 제이 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가운데 성공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어떤 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적인 유형입니다. Crossed mind leve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간혹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마음을 꽉 닫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폐쇄적 심리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쇼미 레벨, 보여달라.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오픈 마인드 레벨. 그래서 개방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은 열려 있고 남의 말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위 증거를 요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물어보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종류, 이런 그 형태의 사람들은 무슨 취조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것저것 얼마나 물어보는 게 많은지 쇼미,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형은 신뢰형입니다. Confidence level.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나에게 상당히 협조적이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친절하고 협조적이긴 합니다만은 언제나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를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나를 위한 말이긴 하지만은 실은 듣는 사람, 나의 입장이 그리 마음이 편치만은 않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 유형은 belief level, 완전히 신앙형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실이고,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요즘 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연락도 없이 새벽 2시에 귀가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남편에게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네 가지 스타일의 이 아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폐쇄적인 그런 상태의 아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왜 전화하지, 왜 전화도 없이 늦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아, 늦게 귀가한 남편이 그래도 좀 자기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얘기마저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아가서는 야,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폐쇄형 스타일. 그 다음에 개방형, 쇼미 레벨이라고 그랬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시간까지 새벽 12시가 아니 2시까지 말이야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디에 있었고 뭐 전화를 왜 못했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아 이거 어디 몹쓸 데 간 거 아니냐고 또 물어보고, 이유를 다 설명해 주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혹시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기분 나쁜 노릇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은 외출할 때에 평소에 우연히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만 하면 좋을 터인데 꼭 어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딜 간다 그러면 아 거긴 뭐 때문에 갑니까, 이거 대답해 주기 시작하면요 끄지없이 말문에 말문에 뭐 자꾸 물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걸 자네가 꼭 알아야 되겠나 반문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상대방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언뜻 보면은 오픈 마인드, 열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쇼미,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형의 아내가 어떻게 대꾸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새벽 2시에 귀가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이렇게 늦게 귀가하는 것은 당신 회사에서 당신에게 일을 너무너무 많이 시키는 따닥입니다. 월급 좀 올려달라 그러세요. 위하기는 위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편안한 말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은근하게 타당성을 내세워가지고서 이제 실속을 차리는 그러한 유형의 타입일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형 타입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nything you are okay. Anything you say okay. Anything you being okay. 당신 말하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뭐 전화 못할 이유 있을 것이니 묻지 않습니다. 남편을 편안하게 아마 만들어줄 겁니다. 새벽 2시에 들어왔어. 식사는 하셨어요? 피곤하시지요? 위로할 겁니다. 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그냥 이 늦게 들어온 남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뒤바꾸어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았는데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들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이 바울은 오늘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거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배신을 하거나 무슨 신앙을 버렸다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바울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달리했다든지 뜻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협력해 주었으면 좋을 터인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와는 뜻을 달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날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여기 자주 유쾌케 하고 그랬어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바울을 여기 오네시보로가 찾아가서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무슨 영치금이라도 갖다 좀 두둑히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시설이 변변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음식을 줘본들 그 음식이 변변하겠습니까?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당시에 옥은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우리 다른 책에서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마기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추운 날 견딜 수 있는 무슨 간단한 옷이라든지 또 간단한 한두 끼 먹거리 정도가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오네시보로가 한 번 간 거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찾아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였으니까 자,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짧은 면회 시간이지만은 오네시보로 덕분에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서라도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터 17절에 보면은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아주 여러 번 부지런히 방문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그리고 이 10월 달에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로마옥에 갇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전화위복이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수감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순교적이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는 그렇게 여겨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증거했다는 것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보다는 무슨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있으니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도 그랬고 군중 심리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여러 모양의 죄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무슨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 나름대로의 무슨 다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있다고 하면은 예? 차라리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통해가지고 옥에다 갇혀있으니까 기분 좋을 리 하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이웃 오네시보로만큼은 바울에게 무슨 다른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잘못 없이 옥에 갇혀 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게 뭔 죄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면회를 가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를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형태를, 이런 분위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수기에서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강도 사건의 주범인데 이제 교도에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쌍스러운 욕을 해대며 미친 듯이 발악을 하는 아주 완악한 사형수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스님도 수녀님도 그 사형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만은 도무지 그 사람은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형받는 날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족이건 누구건 일절 면회 사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사형수 전도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이 여집사님은 매일같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늘 면회 사절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집사님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을 쓰든 몇 통을 쓰든 그저 열심히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이 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사형장에서 전도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과연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완악한 사형수가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면서까지 형을 받게 되었을까? 바로 이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사건의 공범자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의외로 당신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죄는 다 내게 있어. 내가 이 사람들 강제로 시킨 것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끌려서 할 수 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다 놓아주시오. 이 사람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답니다. 어쩌다 선생님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당신은 본심이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렇게 완악한 사형수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믿는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주는 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실수는 했었지만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터너 죄인이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자주 방문하여 바울을 위로합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을 오네시보로가 자꾸 방문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네시보로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네시보로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문 자체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마저도 이 오네시보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더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비아의 성녀 데레사 수녀는 지난 1997년 사망하기까지 수녀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소위 수련수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같으면 신학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련수녀들을 선발할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만은 그 시험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저 잘 웃고 그 다음 잘 먹고 한 가지 더는 잘 자는 그런 사람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잘 웃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 이길 수 있고 남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태도를 지니게 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게 합니다. 공감대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불신이나 의심을 제거할 것입니다. 연대감을 가지게 할 것이고 사랑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웃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미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웃는 거, 스마일 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구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잘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 건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내가 남에게도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잘 자는 사람, 심각한 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심각한 죄 때문에 항상 찌푸리고 사는 사람, 남 위로할 자격이 없어요. 또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에 수심이 있어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남을 위로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데레사 수녀는 잘 웃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는 이러한 사람을 수련 수녀로 선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보면서 오네시보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무슨 심각한 죄가 있어서 남에게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나아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네시보로,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여기 계세요? 네? 네. 옆 사람들만 쳐다보시는 아무도 안 하신가 보죠? 저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금식기도는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해보니까 한 사흘째 되는 날 되면은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다시는 금식기도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시작을 해서 39번째 되는 그런 날에 제자 중에 하나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습을 먹은 제자를 바라봅니다. 저것도 제자냐? 저게 우리하고 동급이냐? 아주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있는데, 아니 성 프란시스도 그 제자가 먹던 습을 달라고 하더니 아 그냥 턱턱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 이거 하루만 더 견디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느냐고. 이때 성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답니다. 배고프면서까지 원망하고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로 있는 것보다는 배부르면서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소. 그렇죠? 이런 귀한 말을 했어요. 과연 철학이 있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 오네시보로는 행동적으로 위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로만 위로한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방문을 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옥중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코 무슨 타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무슨 기대두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진실, 그 거룩한 희생,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어디 것뿐이겠습니까?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저가 누굽니까?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지방에 있어서도 오네시보로가 나를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디아코니아,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봉사하게 될 때 상대방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면 그거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상대방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무슨 의무적으로 수고한 줄 알게 되면은 그 상대방 인간관계는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만금이 오간다 하더라도 유쾌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진실을 인정받고 싶고 나와 같은 협력자가 있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남을 유쾌하게 할 수 있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당장 큰일이 눈앞에 보이는 큰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바로 큰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큰 봉사는 못해도 내가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울 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앞장서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유쾌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 뭐라고 그랬지요? 오늘 유쾌하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유쾌해진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바라기는 나 때문에 내 이웃이 고달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덜어는 날 위해서 했던 점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또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불편함이 되었고 짐이 되었고 남들에게 거들림이 되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기쁨을 가지고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사실을 인정받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아가 우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